교회사 얘기하는데요.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할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이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는 사람이 한 시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뭐 작년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은 뭐 행사들을 했습니다. 심포지엄들을 했어요. 500주년 뭐 기념 뭐 학술회, 토론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념하는 행사 뭐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하는 소리가 뭘로 귀결이 되느냐면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반성하면 좋죠. 근데 뭘 잘못하고 있는가? 원인 파악을 다 틀렸어요. 아, 부패했다. 이런 것 가지고. 돈을 많이 밝힌다. 이런 것 가지고. 또는, 뭐, 죄를 많이 짓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 다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완전 잘못 잡은 거죠. 천주교가 중세에 심각하게 타락했잖아요. 근데 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세 천주교가 엄청 많이 실패했는데, 1000년 동안 실패하고 타락했는데, 많은 죄를 짓고, 뭐 실제 돈도 밝히고, 그 다음에 뭐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하고 종교 재판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권력을 휘둘렀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것 고치면 문제 해결돼요? 그것 고치면은 시대 문제 살릴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방향 딴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요 타락한 천주교를 바로잡자 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필요한 개혁이 뭐냐? 한국교회 개혁 뭐 해야 되느냐? 아, 목사들이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개혁하자. 종교개혁 아닙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영적인 부분을 볼줄 알아야 시대 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보고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본 사람이 그 시대 루터였단 말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무너져버린 영적인 것. 이거 찾아내자. 이거 찾아내고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뒤집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대, 20대는 큰 영향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들이 없거든요. 10대, 20대 친구들이 보면은 그냥 뭐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30대, 40대 공부 좀 했다, 먹물 좀 묻혀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잘못하는 게 많다.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공부 좀 했고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다, 이러고. 아, 교회 안에 뭐 장로가 그렇다, 뭐 교단이 그렇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느냐? 전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학법이라는 게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재단이 비리가 많다.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뭘 주장했냐? 학교 설립자, 요 팀들 말고, 이사장, 이런 팀들 말고, 이제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이 사람들이 학교의 주인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요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엄청 싸웠죠. 왜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결사 반대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러면은 미션스쿨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종교교육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학생들 마음대로, 학부모들 마음대로 싫다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저도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대구 지역에 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구도, 부산도, 제주도 그런데 불교 세력, 우상 세력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불교 굉장히 강한 곳에 의도적으로 기독교 학교 세워놨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을 통과 이 법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동네에 사는 학부모들이 딱 이사회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의 일을 모두 결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불교인데 왜 기독교 전하냐? 우리는 기독교 교육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이 사람들은 개혁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굉장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러면서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비판받았죠.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기득권 개혁, 눈에 보이는 뭔가 이제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 바로 잡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죠. 2006년 뭐 이럴 때 많이 얘기됐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안에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학생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통과됐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최양호 집사님께서 동영상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고등학생도 성관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 보면 임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사랑해서 관계하고 그랬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으면 나라가 책임지고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벌써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스펙이거든요. 그걸 쌓아놓으면 대학 갈 때 도움됩니다. 왜냐? 대학 교수들이 이미 입학사정관들이 이미 이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있는 게 3단체고요. 여러분 심각한 줄 아셔야 됩니다. 교육감선거 이제 좀 있으면 합니다. 정말 심각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퀴어 축제, 저거 원래 홍대 앞에서 했죠. 홍대. 그쪽에서 하던 소규모 축제를 서울 광장을 오픈해가지고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퀴어 축제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좀 시끄러웠어요. 짜증난다 하고, 더럽다, 성가시다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시끄럽진 않았다니까요. 동성애라는 것을 인권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반대하는 자는 전부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장하는 교회와 이것을 주장하는 성경은 전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적폐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조금 있으면 이게 아주 고착화될 겁니다.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더럽게 하는 데가 한국이래요. 제일 더럽게 하는 데가 본거지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이렇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했던 사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 정치 개혁해야지. 아 재벌 규제해야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줘야지.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고. 그 사이에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 흑암세력이 다 뺏겼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팀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요 팀들이 자세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최근에 미투운동 같은 거 많이 있었죠. 그 미투운동이 대부분 한쪽 정당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그 팀들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사상입니다. 성적으로 올가매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속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8혁명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1968년에 혁명 그 문화적인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무너뜨리자. 모든 보수적인 사상과 관념을 무너뜨리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사람과 두 번 관계를 하는 것도 이미 그 이제 보수적인 것이다. 이미 이것은 이제 막 과거다. 이건 다 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했느냐? 가족을 무너뜨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마르크스 사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 좌익 핵심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 라인에 쭉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연애예요.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한 성적인 억압인데 자유연애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릴 건 누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점점 주류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점점 이 타락의 흐름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막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고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는 뭔가 그 성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는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그런 성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뤘던 영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성적인 타락을요. 뭐 수많은 주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제는 TV 드라마까지 진출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다 다루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음악 같은 데서도 보세요. 제가 보는 하나의 이제 변곡점은 이효리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상 이념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답답한 건 이 사람이 자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저도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여성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믿음 없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남편이 기독교인 아니면 어떡하겠냐 결혼하기 전에 이랬더니 아 뭐 그럼 남편 종교 따라가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랬어요. 이 사람이 솔로로 나오면서 10minutes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했던 안무와 그때 했던 가사와 그때 했던 뮤직비디오 만들었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어요. 그전에도 음란이라는 코드를 나름대로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들의 옷이 전부 짧아졌습니다. 안무가 아주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여자 가수들 나와서 옷 입고 춤추는 걸 보시면요. 좀 충격될 정도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정의, 육신적인 공평, 육신적인 관념에서의 인권, 이런 것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 바닥까지 무너져버렸어요.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우리가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합니다. 우리는. 왜냐? 전도자에게 복음 직접 들은 세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다음 세대. 전도자에게 메시지를 직접 듣는 시간 얼마 정도 남았겠습니까? 20년? 아마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시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년. 그래도 20년 후면은 이제 다음 시대입니다. 그때 됐을 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윤성이가 어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메시지는 이제 영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글로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정의관념, 육신적인 타락과 육신적인 부패와 육신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그 불신자 수준에 빠져있다면 결국 다음 시대 오는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못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 뒤집어야 됩니다.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천주교 교회가 엄청 부패했죠. 타락했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부분은 지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중세의 천주교가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면죄부 판매를 강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 호화 생활을 하고 사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배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새로운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문화, 지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연결됐냐면 성경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경이에요, 배경.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조금 읽어본 학자들이 천주교가 지금 너무 타락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가 너무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하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어요. 왈도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위클리프. 왈도라는 분은 이제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농민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뭐 아주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이라서 큰 운동을 일으켰지만 학문적으로 뭔가 남기지를 못하고 당대에 끝났어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났거든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글을 많이 써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이래서 그 사람의 운동이 주장이 남게 됐죠. 교황을 막 비판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교황이 지금 잘못됐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개혁하고 갱신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너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 이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까는 거 아니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잘못됐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철회했습니다. 내가 주장한 것들이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이제 반성하면 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는 무사히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교황이 생각해보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놈이 나를 욕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종교재판했습니다. 사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위클리프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다시 목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런 걸 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 체코에 있는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 잘못됐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교황이 이번에도 또 나섰습니다. 천주교가 나서가지고 너 자꾸 그러면 지난번에 위클리프 때는 그냥 곱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곱게 안 넘어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건 나는 고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쭈 좋다. 그러면은 와라.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프라하로 와라. 여기서 토론을 하겠다. 오는 동안까지는 와가지고 토론하는 것까지는 네 목숨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갔는데 거짓말이었죠. 가서 바로 체포당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재판 형식적으로 하고 화형시켰습니다. 그 지금도 그 화형당한 장소가 다 남아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유럽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자들, 개혁자들이 어떻게 생명 걸고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는가. 그래서 제가 그림을 봤는데 그 후스의 처형 장면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좀 봤는데 좀 마냥 참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불타 죽는데 옷을 딱 입혀놓고 고깔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교황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걸 씌워놨어요. 그림은 없습니다. 그 교황 쓰는 모자를 씌워놨길래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십자가도 뭐 나름대로 걸어놓은 것 같고 목걸이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사형시켰지 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마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사람은 얀 후스는 마귀 종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막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누명 뒤집어 씌워놔서 죽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았죠. 자기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어요. 이런 것들이 쌓인 겁니다. 이런 운동들이 쌓였어요. 조금 조금씩. 그러나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마침내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영어식 발음이 마틴 루터죠. 마르틴, 독일어식으로. 자기가 독일 사람이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원래 이 사람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탄광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이제, 나름대로의 산업인이었어요. 사업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평민 출신인데,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근데 역시 평민은 평민이에요. 이러니까 귀족들한테 막 괄시당하고 이래요. 공격받고 이러니까, 막 한 맺힌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돈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신분 때문에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 신분 상승해야 된다.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들아, 너는 법으로 성공해 가지고 법관이 되라. 이렇게 하면은 신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해 가지고 루터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강요해 가지고 법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뭐 마지못해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고 이제 방학 돼 가지고 돌아오는데 들판에 길 가다가 천둥번개 막 치는 거예요. 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때 사람들 뭐 과학도 발달 안 됐겠다. 하나님 노하셨나 이래가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같이 가던 사람이 벼락 맞고 죽었어요. 이러니까 완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유럽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들판이 이렇게 막고 근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그 벼락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복음 모르니까 성 안나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광부의 수호신인가 아마 그래 수호성인인가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성 안나시오 이번에 저를 구해주시면 저는 법 공부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살았어요. 서원을 했잖아요. 신학교를 간 겁니다. 아버지가 노발대 말하는데 자기는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제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까지 됐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경건한 생활, 훌륭한 생활, 착한 생활. 죄를 지으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는 계속 죄 짓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자기한테 막 벌을 줍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는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수도사들이 늘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죄악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게 이제 뭐 형벌을 내리면서 절대 이제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려요. 그렇게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지처럼 살고 이렇게 해도 자기 속에 죄는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막 고행을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확신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도 하고 성지순례 나름대로 간 거예요. 근데 확신 없어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 가면 이제 초대교회, 예, 전도자들 유적지 있으니까 베드로 바울 순교하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의 이제 수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루터가 로마로 들어가면서 성지순례 가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저기 가면 내가 확신 가질 수 있다. 저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썩었어요. 제일 많이 썩은 거예요. 교회가 완전 부패했고 타락해있고 가가지고 뭐 작년에 루터 영화 했잖아요. 보신 분도 알겠지만 막 성지순례하면서 그 세례요한 뼈 있는데 그 뼈를 보고 거기서 막 입을 맞추면 죄 용서받는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줄 한참 서가지고 돈 내고 그 돈 내야죠. 참배하려고 하면 이제 입장료잖아요. 돈 내고 그게 다 천주교 그 뭐 그 수입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딱 내고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줄 서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지금 다음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빨리 나가. 뭐 이래가지고 이 키스 했으면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래가지고 그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통째로 이스라엘에서 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로마의 교회에 딱 설치했다는 거예요. 전설이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계단 이 계단을 무릎으로 끼어서 올라가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으로 막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당연히 막 무릎 까지고 피나고 난리죠. 난장판이에요. 옆에서도 막 다 이제 막 주여 제발 이래가지고 한번 무릎 한 계단 딱 올라가면 그때 한번 주기도문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하다가 무릎만 아프고 자기는 전혀 확신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이걸 발견한 거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내 행동, 내 행실, 내 행위, 내 선행,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천주교가 이 얘기를 안 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앞에 개혁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앞에 예약했던 거하고 뭐가 포인트가 다릅니까?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때 문을 안 여셨고 루터 때 문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루터가 복음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다리신 거죠.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왜 부패할 수밖에 없었냐? 한 시대에 복음이 상실된 게 1000년이 지나버렸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루터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처럼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깨닫지도 못했어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루터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자꾸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음을 구원받은 것이다. 암만 얘기해도 아, 사람들이 막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도 천년 동안 종교에 찌들어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비텐베르크라는 동네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95개 반박문을 쓴 겁니다. 95개죠? 반박문. 뭘 했냐? 천주교가 지금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이유. 이렇게 이 부분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95개를 찾아내가지고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이제 비텐베르크 성 캐슬 교회 문에 딱 붙입니다. 종이로 이렇게 가져. 이걸 보고 전 사람 막 그 전 유럽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되거든요. 요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에 한 번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렘너트들 데리고. 딱 그거 보는 순간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이미 그 성교회는 그대로입니다. 루터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뭐 전쟁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숱한 뭐 일이 지나갔잖아요. 500년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막 그 루터가 붙였던 그 써붙였던 그 문은 나무 문이었기 때문에 수십 번 불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에 그냥 청동으로 95개조를 인쇄, 그 박아놨어요. 부조로. 그래서 가보시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1500년 만에 복음을 여기서 이렇게 회복시켰구나. 소름 돋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회복시켰구나.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한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구나. 지금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한 이 운동을 가지고 여기 있구나. 야, 진짜 이거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얼마 감사한지. 가보면은 그렇게 막 벽에 그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요 95개조 반박문이 나오니까 순식간에 독일이 뒤집어졌어요. 막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요때 인쇄술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글 하나 쓴다고 해도, 책 하나 쓴다고 해도 전부 손으로 다 썼다니까요. 어느 세월에 이걸 95개를 다 써가지고 일일이 다 퍼다 나릅니까? 시간 엄청 걸리니까. 인쇄술이 딱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발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인쇄를 가지고 돈 벌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 시대 제일 큰 이슈는 이것이다. 이걸 가지고 팔아야 된다. 전 독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찍어서 돌린 겁니다. 루터 95개조 읽어봤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막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유럽이 전 유럽에 루터 이야기가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시키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시대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황청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면제부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장사하면서 구원을 가지고 상품을 팔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라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써가지고 막 전달하니까 장사가 급격하게 안 되는 거예요. 면제부 판매가 안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 제일 많이 강매를 했는데 독일에서 면제부 판매율이 막 아주 말도 안 되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저 루터라는 인간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론 장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혔다. 이러면서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이거 지어야 되는데 저 루터라는 인간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토론 붙여요. 요한 에크라는 신학자를 보내가지고 루터하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루터하고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교수였긴 했지만은 아주 막 학식이 막 유럽 최고 학자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복음 깨달은 거지. 근데 에크는 엄청 엘리트예요. 이래가지고 둘이서 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제부 판매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 지금도 지옥에서 한 번씩 또 고민하겠죠.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했냐면 그 유명한 구절. 그 면죄부를 사는 금화 동전이 그 이제 헌금함에 떨어질 때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는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뭐 이래가지고 마케팅을 한 거예요. 천재적인 말빨이었어요. 근데 이 테첼이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루터가 막 까가지고 하니까 테첼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막 면박 당하고 막 물러가라 장사꾼 사기꾼 뭐 이러면서 들으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 교황청에서 에크를 보내가지고 싸움 붙였는데 재미난 사실 그 작년에 성지순례 그 이제 개혁 현장 갔더니 가이드를 해주시던 목사님 기존 교단 목사님이 설명을 해준 내용이에요. 요한 에크하고 마르틴 루터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말싸움을 하니까 루터가 말려들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화를 막 내고 하다 보니까 막 이거는 막 잘못이지 이러니까 아니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잘못됐잖아. 이러니까 에크가 막 교묘하게 약을 올리면서 아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한 말은 교황이 내렸던 그 교황께서 내리셨던 명령 중에 이거는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다는 말이네. 그러면 성경하고 그러면 안 맞으면 당신은 교황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아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으면 틀렸지. 뭐 이러니까 교황이 한 얘기는 교회가 한 얘기인데 그럼 교회가 한 것도 틀렸나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교회도 틀린 거지! 뭐 이렇게 했더니 봐라 교회가 틀렸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인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었다고 했다. 루터는 지금 완전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말싸움에서 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 생각이 났냐면 우리 1998년에 있었던 다락방 공청회 생각이 나더라고. 98년쯤인가 있었어요. 97년, 98년. 98년쯤에 있었는데 그때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 벌어먹고 활동하는 인간인데 최모라는 인간이 있어요. 최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최이기 때문에 최삼모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아무래도 따끔따끔할 것이다. 불 때문에 어디에서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막 유 목사님 몰아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또 전문학자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말려들어서 어버버버 좀 했나 봐요. 나는 잘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그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얘기를 해준 그때 광경인데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일제히 가면서 가가지고 공청회에 이제 참여하러 가면서 이제 드디어 끝날 것이다 꺾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 인간 막 무너뜨릴 것이다 이러면서 막 복음이 나타나겠지 이래가지고 막 갔는데 가가지고 그 유 목사님이 청문회에서 말려들어가지고 완전 공격당하고 막 완전 털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목사님들이 침통해가지고 장례식장 기분으로 같이 봉고차 타고 내려오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막 수습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공격당하고 지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막, 계속 현장에서 퍼져나가거든. 복음이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문한다? 이랬습니다. 교황청에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낸다? 파문이죠.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파문장을 보내면서 이제 전 지역에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유럽, 모든 유럽과 기독교 세계에서 루터는 이단이기 때문에 루터의 책을 갖고 있으면 종교재판 받는다. 처벌하겠다. 루터 책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복음운동 못 맞거든요. 루터 제자들이 이미 팀들이 딱 돼가지고. 이러니까 루터가 뭐라 하냐면은 경고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루터는 뭐라 하냐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비텐베르크 그쪽 동네에서 딱 공터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된다. 복음 말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이 우리 책을 태웠으니까 나도 그들의 것을 태울 것이다. 이러면서 막 교황이 보낸 파물장을 불태워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멋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불태우니까 막 교황 또 열받아가지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루터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 황제한테 명령합니다. 교황이 저거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니까 걸어라 잡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루터 그 일단 독일 황제가 또 교황 말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일단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불러갑니다. 독일 황제가 불러가죠.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때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제국, 뭐 독일 제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성,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여기 보름스라는 곳에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거죠. 종교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라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은 지난번에 후스가 죽은 것처럼 당신도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 죽더라도 가야 된다. 가가지고 거기서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가지고 딱 가서 둘러싸여 있는데 가는 곳 그래 뭐 루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보름스 대성당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저희는 가봤는데, 대성당과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들이 전부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마귀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갈 것이다. 가서 싸울 것이다. 이럽니다. 가가지고, 멋있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가니까 보름스 입구부터 해가지고 시민들이 루터 루터 잘 왔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당신 편이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루터가 마음에 용기를 얻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재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재판 막 하는데 그 이제 에크하고 이 팀들이 나와가지고 책 딱 쌓아놓고 이거 네가 주장한 거 맞냐 하면서 막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니까 이제 막 다그치는 거죠. 네가 이거 주장했지 않냐? 이거 이단인 거 인정해라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합니다. 너 이 주장했냐? 이 주장했냐? 막 책을 딱 펴들어가지고 읽으면서 하니까 맞다고. 그러면 그 얘기했다고. 그러면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여기에서 네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네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교황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그때 이제 막 긴장이 좀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황제가 좋다. 하루만 생각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딱 그날 밤에 써서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영적 싸움 한다. 다음날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독일어로 외웠는데 1년 되다 보니 까먹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주장한 것들이 성경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철회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당신이 이걸 반박하려고 하면은 성경과 양심에 의거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봐라.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네,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까먹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God help me 뭐 이렇게 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 말을 딱 선언한 거예요. 이러니까 막 얼마 충격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너는 이단이다. 완전 확정이다. 동네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약속대로 지켜주겠다. 너네 동네로 돌아가는 것까지만 보장해준다. 그 이후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 확정 딱 끝나고 이제 마차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가는 중에 그 마차 타고 가는데 호송팀들이 있잖아요. 이 로마 황제 호송병들이. 근데 갑자기 괴한들이 복면 쓴 괴한들이 막 검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닌자처럼 해가지고 이것들 다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루터를 마차채로 납치해 간 거예요. 이래서 루터가 실종된 거예요. 온 독일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납치했느냐? 알고 보니까 루터 말이 맞다. 이렇게 했던 프리드리히라는 영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괴한이 납치한 것처럼 해가지고 루터 실종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성에 보호한 거예요. 거기가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보름스에서 딱 선언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때 막 그 변장해요. 막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귀족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성경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그 성경 번역하는 데 있었던 일화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 방에서 막 그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현장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막 계속 루터를 공격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루터가 막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고 그러니까 막 마귀를 향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잉크병 맞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막 그러다 깨달은 건데 아 기도할 때 흑암 꺾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긴 유명한 말이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강아지는 이제 엎드리면 돌 던질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이런 말을 남겼죠. 거기 가보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이제 잉크 던진 자국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잉크병 던졌던 그 자국 이래가지고 잉크병 깨졌던 그 벽돌 다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관광청에서 거기를 잉크로 계속 칠했는데 칠하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마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벽에 매달아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누구였냐? 파리였대요. 파리. 파리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데 영적으로 엄청 민감했거든요. 이게 지금 마귀 새끼구나 이래가지고 막 영적 싸움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이 쫙 퍼져나가면서 독일이 뒤집어진 거예요. 유럽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루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루터 혼자 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혼자 싸웠거든요. 근데 루터한테는 팀이 생긴 거예요. 동역자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은 루터의 제자죠. 쉽게 말하면 렘넌트. 이 렘넌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난 사람이 크라나흐. 이 사람은 중직자예요. 산업인이면서 중직자면서. 너무 멋있는 사람. 프리드리히, 성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루터의 배경이 되어주고. 크라나흐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보고 알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에서 약사. 그러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잘 그려요. 전문가 수준으로 그림 그리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인쇄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루터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루터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대고 그러면서 그림 계속 그려가지고 루터가 말하는 복음 메시지 계속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 그림이 보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있어요.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 그림이 구경 그림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크라나흐 그림 책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딱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인쇄업자잖아요. 루터 메시지 계속 인쇄해가지고 퍼다 나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크라나흐 약국은 크라나흐 후손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면 약 팝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독일어가 안 통해가지고 뭐 살려고 하다가 뭐 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 공격당하니까 루터 부인이 이제 막 얘기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엄청 낙심했어요. 자기 막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이게 막히니까. 많이 낙심했는데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상복 입고 통곡했다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아, 왜 통곡하면 무슨 일이냐?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이래가지고 충격받고 영적 싸움도 계속했다고. 그래서 남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좀 이따가 부르려고 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힘나요. 여러분도 힘 그 막 피곤하실 때 막 마귀가 공격할 때 딱 감각 없는 찬송 불러보세요. 주의사항 1절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선교 대회 때인가 종교개혁 그 타이틀 잡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찬양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소름 돋고. 근데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신학교 가가지고 또 한번 수요 예배 때 설교해 달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막 열을 내면서 1시간 20분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늦게 끝났거든.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막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막 이제 막 찬송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 불러달라 했거든. 이래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르는데 시간 관계로 1절만 부르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2절 3절 다시 부르자. 이래가지고 안 부르면 안 돼. 다른 거를 몰라도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비텐베르크 가보시면요. 그 비텐베르크 루터 95개조 붙여놨던 그 교회 종탑이 높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어로 쫙 크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내 주님이 나의 강한 성이요 방패시다 하고 독일어로 쫙 써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루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이분이 워낙 드라마틱한 이분의 인생 자체가 개혁이었거든. 칼뱅 같은 분은 좀 스토리는 약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남겼죠. 이분은 루터가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면 칼빈은 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진짜 칼빈이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칼빈이 정리해서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요. 신학자였습니다. 종교개혁 접한 다음에 신학 연구해가지고 27살인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27세 때 루터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학을 정리를 한 다음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루터의 말이 맞는 이유 이렇게 해서 딱 발표를 한 겁니다. 너무 충격돼요. 읽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방대해요. 이걸 가지고 프랑스 임금한테 바친 겁니다. 종교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근데 교권 세력과 국왕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막 이제 핍박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니까 도망칩니다. 거의 가가지고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스위스에서 목회를, 이제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파렐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칼빈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이래서 젊은 칼빈을 불러가지고 막 그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같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보면은 칼빈 선생은 보면은 좀 막 그 학자 스타일, 진짜 학자 스타일이거든요. 생긴 것도 완전 비쩍 말라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생겼는데, 근데 좀 막 이 파렐이라는 사람은 진짜 막 그 뭐랄까요, 좀 열혈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뜨거운 사람이에요. 뭐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 뭐 뭐라냐면 그 스위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스위스로 가는 게 사실 막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칼빈은. 아유, 막 모르는 동네인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아유, 좀 막 그런데 이러니까 막 파렐이 벼락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어가는 현장이 안 보이느냐? 뭐 이러면서 막 네가 이걸 외면하면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칼빈 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칼빈이 쫄아가지고, 아,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러면서 막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네바 가서 막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가지고 개혁을 하니까 그동안 천주교 타락과 우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이 개혁의 흐름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어떻게 골치 아프게 사냐?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냐? 막 그 사순절 있잖아요, 사순절. 그러면 이거 예수님 고난당한 기간, 이때 금욕.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이나 금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하니까 뭘 하냐면은 그 사순절 전까지 사육제라는 걸 합니다. 그게 브라질에 있는 카니발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육제, 육신을 생각하는 축제. 왜? 그거 끝나면 이제 사순절 때 육신 생각하면 안 되거든, 벌 받거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엄청 타락하고 막 진탕 마시고 막 놀고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못 노니까 이때 집중해서 놀자 이래가지고 막 타락하는데 이거 다 금지. 절기 이런 거 싹 금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절기 막 지키고 막 강조하고 사실 이런 거는 종교개혁하고 안 맞습니다. 칼빈 다 없애라 이랬거든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전에는 막 놀고 막 이랬는데 막 실컷 먹고 놀고 막 이랬는데 안 된다 이러니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씨 뭐지? 뭐 이러면서 막 생활이 너무 불편한데 이래가지고 칼빈 반대 팀들이 일어나서 추방시켰어요. 제네바 정권 잡고. 그래서 막 인권을 억압하는 칼빈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추방시켜가지고 칼빈이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이제 막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칼빈 없어지니까 제네바가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이 동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빈 반대했던 팀들이 다 쫓겨났어요. 투표로. 야, 우리가 칼빈 없고 지금 복음 놓치니까 이렇게 도시가 무너지지 않냐. 다시 부르자 이래가지고 칼빈 쫓아내려고 했던 인간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칼빈 다시 모시기로. 칼빈은 그때 프랑스에서 목회 좀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쫓아낸 인간들이 다시 부른다 이러니까 또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아유, 뭐 그걸 가나 뭐 이러고 있는데 또 파렐이 또 나와가지고 막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이래가지고 아유,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54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하면서 신학으로 개혁합니다. 이래서 신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예정론. 하나님이 전부 작정하셨다. 절대 주권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 노력, 내 의다. 내 의가 아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사실은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1% 내 노력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 소명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 다음에 교황 같은 직업이 제일 좋은지 막 교황 천주교 신부 이런 것들만 거룩한 직업이다 이랬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현장에서 네가 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다.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전도자의 삶. 곳곳에서 이거 하라고 회복시킨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붙잡고 나온 게 뭐냐?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본주의는 막 돈만 밝히는 사상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막 말이 자본 이러니까 아니 돈이 근본되는 사상이 자본주의고 그러고 보면 사회주의가 사회를 생각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완전 착각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 캐피탈 이걸 가지고 현장을 판단하고 경제를 움직인다라는 뜻이지 이게 가치관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칼빈 사상에서 나왔어요. 이 부분을 밝힌 학자가 막스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페이스북 친구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막스 베버 책 읽으면서 자기가 그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스 베버 책을 읽다가 아 시장 경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이래가지고 글 올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막 좋아요가 천 개가 달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도 막 칭찬하고 막 글 남겨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경제란 말이에요.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가지고 해라.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벌어라. 마음껏 벌어가지고 전도운동에 써라. 이렇게 딱 전달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돈 버는 일을 부정하다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최선 다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전달했거든. 칼빈이 절대 돈 함부로 쓰지 마라. 타락한 데 쓰지 마라.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데 써야 된다. 이래서 저축이 생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전까지는 이자를 벌어먹고 산다. 이러면은 아주 낙한 짓.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한테만 시켰잖아요.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다 그랬거든. 근데 칼빈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딱 쓰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자본을 가지고 더 중요한 일에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자본이 발달되고 공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스템이 딱 대량 생산 이렇게 되고 발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들어가니까 경제 살아나더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직업 소명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부른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할까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칼빈 사상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완전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적인 부패.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망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근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다. 제한적 속죄. 아무나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궁극적 견인.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다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죠. 이걸 가지고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고 이 세 번째를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irresistible grace, 다섯 번째를 perseverance of the saints.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거든요. 영어를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왜 얘기했냐면 이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튤립이라고 하면은 칼빈의 오대교리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일으킨 전도운동, 개혁운동이 제네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됐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프랑스로 퍼져나갑니다. 스코틀랜드로 퍼져나갔는데 존 낙스라는 칼빈의 제자가 스코틀랜드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종교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칼빈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제자돼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핍박 속에서 종교개혁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붙인 거예요. 존 낙스가 남긴 말이 또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낙스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이 스코틀랜드란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스코틀랜드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개혁자들 핍박하는데 낙스의 기도를 못 막아. 이러니까 이 여왕이 뭘 얘기를 남겼냐? 나는 10만 대군보다 존 낙스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스코틀랜드 뒤집은 거예요. 이러면서 나온 팀들이 영국에서 청교도가 됐는데 이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을 일으켰는데 또 국교도들이 핍박하거든요. 이러니까 이 핍박 피해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찾겠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가 청교도예요. 내년에 여기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미국 동부 청교도 유적지 캠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자꾸 가야 돼요. 네 번째. 이런 멋있는 운동이 어떤 의의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냐. 이거 가지고 복음 회복한 거예요. 진짜. 한 시대 복음을 놓쳤던 복음을 회복했어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다섯 가지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거든요. 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뭐냐?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요 다섯 가지 오직을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100%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 성경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팀들이 현장 들어가가지고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교리를 가지고 개혁했습니다. 책상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맞아요. 맞는데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도하다 깨달은 개혁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회복시킨 거예요. 절반 회복시킨 거예요. 평신도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를 도왔던 산업인, 중직자, 이 팀들이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평신도 일반 백성들 살리는 운동으로 막 일어났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방법으로 현장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하지 않고 정치를 한 거예요. 루터, 칼빈 이후 세대는 뭘 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영주들이 하는 운동이었고 영주들이 중심이 된 개혁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거 종교 때문에 30년이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독일에서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쪽 회복밖에 안 된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완전 복음으로만 생을 걸었으면 됐는데 완전 전도, 완전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행전적인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딱 복음 회복하는 거의 거기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자기 살아남는데 급급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방인 현장 선교 이런 것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었어요. 늘 쫓기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과 전도가 같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이 반드시 전도 회복으로 연결돼야 이 운동이 생명력 있게 다음 세대로 전달돼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내용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동시에 방법도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인본주의 안 쓰고 완전 복음으로 싸웠다, 영적 싸움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냐. 지금 천주교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인데, 기독교 절반 이상이 천주교잖아, 아직도. 중남미, 유럽, 남유럽 이런 데 비롯해가지고 천주교 많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완전 복음을 했었으면 그걸 꺾었을 건데, 절반밖에 못 꺾었지 않냐.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남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또 변질되니까. 또 놓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은 뭐냐면은 잘못된 걸 바로잡자가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뭐냐? 폼, 원래의 폼, 그 원래 있었던 폼이 있는데 이 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다. 뭡니까? 복음의 근본으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으로.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의 근본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근본으로.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회복하는 대로 가야 된다. 우리 후대에게 이게 남겨져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기도 있어요. 왜? 복음이 제일 귀하니까, 복음이 가장 귀하니까, 이 복음에 유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돈 밝히고, 뭐 무슨 색을 밝히고, 음란과 다락에 빠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마약하고, 뭐 돌아다니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왜? 복음과 전도가 제일 귀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데, 우리가 속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욜로라는 말 쓰자, 욜로. 요즘. 뭡니까? You only live once라고. 당신은 한 번 딱 사는 것이다.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껏 즐기고 놀다 가라 이거예요. 돈 써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욜로예요. 뭐냐?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복음 전도. 이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 흐름 회복이다. 제 우리 조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할머니는 오늘 미역국의 흐름을 탔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훈련받더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도 미역국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미역국 점심 때 미역국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미역국이 흐름 뭐 이러면서 흐름 타야 돼요.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음 안에서 모든 것 개혁해야 됩니다. 이 복음 한 가지를 가지고. 지식을 개혁하고, 사상을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해야 돼요. 음악을 개혁하고, 춤을 개혁하고, 영화를 개혁하고, 만화를 개혁하고, 다 해야 돼요.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충분하니까. 복음이 모든 거니까. 복음이 그만큼 풍성하니까. 그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개혁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500년 만에 복음을 놓쳤다가 회복한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의 흐름, 렘넌트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전도운동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